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8월 2일 화요일에 뉴스통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최근 국제뉴스의 중심 중에 하나가 바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과연 방문할까 하지 않을까였습니다. 자, 이걸로 무성한 말이 오갔었는데 결국에는 가는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주요 외신은 펠로시 의장이 2일 밤을 대만에서 보낼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당초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가더라도 미중 간 긴장을 고려해서 뭐 몇 시간 있다 떠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더 오래 머무르기도 한다네요. 자, 당연히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 즉 대만은 중국의 일부인데 외부 세력이 간섭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범한다는 논리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중국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펠로시 의장이 타고 있는 항공기를 저지해야 한다, 이런 강성 발언까지 나온답니다. 또 대만 침공 위협도 하고 있고요. 자, 북한 핵실험 준비 소식만으로 머리가 아픈 상황. 정말 국제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 세계 경제 대국 두 나라, 미국과 중국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요, 코앞에 닥친 심각한 외교적 난제를 잘 풀어내길 바랄 뿐입니다. 세계 평화와 안정을 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화요일에 뉴스통도 순위 뉴스 7으로 시작이 되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중요한 뉴스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도 있고요. 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세상 모든 것들의 세계 최초 기원에 대해 살펴보는 최초의 탄생 코너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생활 속 재밌고 유익한 과학상식 알려드리죠. 퀴즈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2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석 달 반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1만 1,789명 늘어 누적 1,993만 2,439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 재유행 이후 처음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중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6위 뉴스입니다. 통일부가 북한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사흘째 0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의 향후 방역 정책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남북 간 방역보건협력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중은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 요약 보고에서 북한의 방역 정책이 성공했다는 걸 과시할 가능성과 변이 바이러스의 재유행을 막고 북한 주민의 경각심과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하거나 유지 가능성 모두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코로나19로 한층 악화됐다며 대북 지원 방안과 협력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임기 첫날인 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 물자를 반입하고 대화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북한 정부가 건설적인 대화에 열린 자세로 임하는지 여부에 달렸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평화와 안보, 인권과 관련된 정책에 어떻게 접근한지에 따라서도 좌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4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첫 곡물 수출선이 무사히 중동 지역으로 출항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AP통신 등 외신은 튀르키예 국방부가 옥수수를 실은 시에라리온 국적의 화물선 라조니호가 오전 8시 30분 오데사 항에서 베이루트 트리폴리를 향해 출항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선 곡물 수출 재개 합의의 첫 성과로 이뤄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선 출항은 지난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겁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된 식량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된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일 대만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이 2일 밤을 대만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1997년 뉴트 깅그리치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순방을 앞두고 외신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 가능성 보도가 나오자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군사적 조처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미국 현지 시간 1일 언론 유학 보고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하원 의장은 대만을 방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2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 연설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내에서 지속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간 1일 제10차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오늘 모인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긴장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뉴스입니다. 미국, 영국, 불란서, 북아일랜드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영국, 불란서, 북아일랜드는 현지 시간 1일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에 앞서 공동장관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계속된 진전이 우리 공동의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개국은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의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그리고 관련 활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인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김민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UN 북한인권보고관 이야기를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임 UN 북한인권보고관이 성명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자, 앞으로 북한 주민들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해줄지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명 주요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임기를 시작한 거라서 앞으로의 예. 포부를 밝힌 내용이 좀 담겼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새롭게 부임한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네.
엘리자베스 살몬이라는 여성분입니다.
예.
네 번째 인권 특별 보고관이고요. 임기 시작과 함께 성명을 발표했는데
네.
성명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을 위해 크나큰 책임감과 의무를 느낀다고 밝혔고
예.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런 목소리가 더욱 네. 크게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특히 첫 여성 특별보고관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여성과
네.
여자아이의 필요, 역경에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쏟을 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북한 정부에 대해서 혹시 뭐 언급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앞서 그 세 명의 네. 그 특별 보고관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 이제 그 북한 그 정부 또는 그 당국과의
예.
대화 통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네.
이런 상황이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을
네.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제 실제로 그 2004년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절대로 이걸 인정한 적이 없어요.
예.
협력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살몬 보고관은 일단 해당국 정부와 소통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북한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혹시 지금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좀 짚은 내용은 있을까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전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여러 차례 지적했는 건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가 악화됐잖아요.
그래서
살몬 보고관도 그 점을 지적을 하면서 코로나 상황 과정에 그 조선민주주의 그 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그 조선의 인민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한층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교화서 같은 구금 상황, 그 구금 시설에서의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인권 침해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혹시 뭐 개선 방안에 대한 제시가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예. 일단 북한의 상황이 지금 어려우니까 인도주의 지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호 및 인도적 지원 물자를 북한 내로 반입하고 대화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 사회가 여기에 북한 정부가 협력할 건지가 이제 여기가 관건이 되겠죠.
네.
그 점도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 어떤 해결을 위해서 시민단체나 피해자 단체, 탈북민 단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관국 정부나 기태 관계자 협력도 구할 것이고 이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내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국제공동체가 더욱 단호히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앞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는데 혹시 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까요?
일단 당분간은 상황을 좀 파악하고 계획 마련하는 데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북한 정부가 협력을 하지 않아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요 활동 지역이 북한과 인접하고 탈북민이 가장 많이 정착해 살고 있는 한국인데요. 앞으로 그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며 향후 몇 주 안에 포괄적인 업무 계획을 마련한다고 계획을 밝혔고요. 중단기 목표와 활동 계획을 담은 첫 번째 보고서를 오는 10월 그 유엔 총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살몬 보고관은 계획을 마련한 뒤에 북한 인권 실태를 꼼꼼히 조사해서 유엔에 보고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국에서도 동시에 5년 만에 또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서로 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겠네요.
네, 마침 또 그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도 여성이고 이번에 그 임명된 한국 북한 인권 대사도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8일에 살몬 특별보고관 임명했을 때 환영의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그랬었죠.
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노력해 나갈 거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만에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대사가 임명을 했는데 이 인권대사 역할이 인권 외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내에서도 뭐 관계단체도 만나지만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력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임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에도 좀 긴밀히 협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북한 당국은 이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런 유엔과 한국의 이제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인권 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반공화국 모략 책동이라는 입장을 계속 펼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요. 벌써 4대까지 왔거든요.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기를 또 응원해야겠습니다. 자, 뉴스체크 여기서 마칠게요.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자, 짧게 활동을 마감했던 걸그룹입니다. 아이즈원이 2019년에 발표한 노래 비올레타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7월 초에 북한에서 식량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런 소식을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네. 지금 여전히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6월부터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7월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월에는 상승폭이 더 커졌어요. 7월 26일 기준으로 일단 네. 쌀값부터 볼까요?
예.
그 장마당 쌀값 1kg에 평양이 6,280원, 드디어 네. 6,000원대를 넘어섰고요. 신의주 6,300원, 그리고 해산이 6,800원까지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강도 해산의 경우에는 이미 7월 10일 날 쌀가격이 6,000원을 넘어섰는데요.
예.
최근에는 평양을 비롯해서 주요 도시들까지 6,000원대를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쌀가격이 6,000원을 넘은 것은
네.
정부의 불법 핵실험 이후에 유엔이 대북경제제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쯤 그때 이제 식량가격이 한번 폭등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가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6,000원대를 넘어선 것은 지금 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그때는 또 일시적이었는데
네.
지금 몇 달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뭐 한국에서는 사실 지금 쌀이 남아 돌아서 고민인 상황이라서 좀 북한에 이걸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식량이죠. 옥수수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소득이
네.
좀 적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쌀 대신 옥수수를
예.
먹는 경우가 많은데 옥수수 가격도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7월 26일 옥수수 가격
네.
1kg 평양이 3,110원, 신의주 3,130원, 그리고 해산이 3,400원으로 지금
네.
조사가 됐어요. 2020년 1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시작되려고 했던 때쯤에 옥수수 가격은 쌀 가격의 한 4분의 1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이제 식량이 좀 부족해지니까 옥수수를 먹는 주민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네.
옥수수 가격이 쌀 가격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옥수수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는 상황. 그러면은, 자, 뭐, 여러분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쌀값과 옥수수값, 식량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지난 2, 3년간에도 네. 코로나로 인해서 북중 무역이 중단되면서 쌀이 많이
네.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은 됐었는데
그쵸.
상대적으로 쌀 가격은 안정돼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네.
정부가 대단히 강력한 가격 통제 정책을 썼던
네.
것이죠. 그래서 무역이 중단된 이후에 시장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는데 어떤 식으로까지 이 억제를 했냐면
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를 단속하는 이른바 연합지휘부가 쌀 도매상들을 단속하기도 했었어요. 왜냐?
네.
쌀 사재기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의 대표적 행위다. 이런
네.
식으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서까지 쌀 가격을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식량판매소에서 낮은 가격에 쌀을 사들여서
네.
높은 가격에 되판 일부 곡물도매상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련대형을 약한 경우에
예.
조금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교화형에 처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강력하게 어쨌든 가격 통제 정책을 펴왔는데 이것도 결국 최근에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초여름에 보통 쌀이나 옥수수 대체 식량이 초여름에 생산이 되는데
네.
그 수확량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쌀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진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동안 인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6월에 가면 감자가 나오니까 핵감자가 나오니까
네.
쌀 가격이 조금 떨어질 테니 그때까지만 버텨라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그동안 쭉 얘기를 해왔었고 국가식량판매소에서도 6월에 수확할 감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수매원들을 협동농장에 파견하기도 했었는데
네.
올해 가뭄과 홍수 피해로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감자나 밀, 그다음에 보리 수확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쌀과 옥수수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처음에 원인으로 짚어주신 거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통제라고 네. 하는 게 막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오랫동안 강력하게 네.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식량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그동안에 있어왔던 거죠. 예를 네. 들어서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네. 해마다 한 80에서 100만 톤 정도는 늘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꾸준히 외부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네. 그런 만성 식량 부족 국가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식량을 수입해서 부족분을 이제 메워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북정 무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네. 수입이 어려워진 최근의 조건.
네.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 쌀을 약 한 4만 4천 톤, 네. 2019년에는 16만 2천 톤, 그리고 2019년 옥수수 같은 경우 2만 3천 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입을 네. 쭉 해왔었는데 이게 2020년에는 2018년에 4만 1천 톤 수입하던 쌀을 2020년에 네. 1천 톤만 수입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아예 수입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북중무역 중단 사태가 코로나 사태가 영향을 미친 네.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2017년 이후에 대북 제재로
네.
북한 정부에서는 석탄이나 철강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쌀을 또는 옥수수를 수입할 수 있는 외화가 네. 필요한데 이 외화가 지금 한 5년, 6년째 네. 대북 압박 제재 때문에 크게 부족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수입량도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통제만으로 과연 언제까지나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겠는가
네.
그 한계가 지금 다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최근 식량 가격 폭등 사태 아마 북한 정부도 그래서 부담스러운 요인일 텐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정부는 코로나 네. 상황을 지켜본 후에 빠르면 9월쯤에 북중무역을 다시 시작을 하고 무역이 만약에 시작된다면 네. 식량을 우선으로 수입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다소 꺾이긴 했는데 9월에 과연 무역이 재개될 것인가? 이건 현재로서는 확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불투명한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예. 일단 정부로서는 무역 재개를 빨리 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은 있다는 점. 두 번째, 국가식량판매소에서 낮은 가격에 쌀을 비롯한 식료품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량이 지나치게 폭등하는 것을 이제 요걸로 막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7월에도 평양 국가식량판매소에서 강냉이 1kg에 2,000원, 오이나 가지, 근대 등 채소류는 100원에서 200원 정도에 지금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문제는 양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국가식량판매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그것도 대략 5일치 정도만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근본적으로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네.
합니다.
자, 주민생활 그러다 보니 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네. 전량세대라고 그러죠. 양식이 끊긴 세대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예.
올해 여름부터 또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중순쯤부터는 꽃제비 단속 강화 지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사회안전성 지시문 1541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북중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꽃제비들이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 지장을 줘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고
네.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영상을 흐리고 있다. 그래서 꽃제비 단속을 강화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네.
단속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안전성은 도시군별로 꽃제비 시설을 마련하라. 임시
네.
건물이든 여관이 된다. 이런 지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주목되는 네. 내용이 꽃제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
예. 북한 사회 지금 식량 부족 문제 그걸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계가 어려워서 꽃제비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이런 것과 지금 연결되어 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꽃제비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참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네.
자, 쌀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반기가 되면 식량 사정이 좀 나아질까 이런 희망도 좀 가져보게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예. 것은 농업 생산량이 과연 하반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네. 5월에서 6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모내기 전투가 예년에 비해서는 활발하게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농촌 봉사 활동, 모내기 전투를 뭐 활발하게 못했다고 해서
네.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식량 생산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는 점,
네.
이게 좀 마음에 걸리고요. 두 번째는 홍수와 가뭄 등으로 모내기가 다소 예년에 비해서 늦어졌습니다.
네.
뭐 10에서 20% 정도 늦었다고 지금 예.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농업 생산량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북중 무역이 감소하면서 비료 부족한 거,
네.
농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농기계가 활발하게 지금 이번 동원되지를 못했어요.
네.
이것도 역시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과연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인가
네.
다소 회의적인 상황이고요. 2019년에 쌀 기준으로 보면 239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직전이죠. 그런데
네.
2020년에 전년 대비 37만 톤이 줄어든 202만 톤이 생산이 됐어요.
네.
그리고 2021년 작년이죠. 전년보다는 13만 톤이 조금 늘었습니다. 215만 톤 정도가 늘어났어요.
네.
자,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
작년보다 좀 더 줄 것인가? 아니면
예.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 240만 톤 수준으로 다시 향상될 것인가? 알
네.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작년 수준이거나 오히려 작년보다도 소폭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소는 북중 무역 재개 여부죠. 그리고 언제 재개될 것인가
네.
하는 문제인데 일단 수입량 적게는 그동안에 수입한 걸 보면 17,000톤 정도 수입했던 해가 있었고 많이 수입하던 해에는 64,000톤 정도 수입을 했었어요.
네.
2019년만 특별히 16만 2천 톤 대폭 늘어났었어요.
네.
이제 이런 걸 보는데 2019년만 조금 늘어났을 뿐 전체 식량에서 수입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1%에서 3%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북중무역이 설사 재개된다 하더라도 식량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되고요. 2019년처럼 이제 식량 사정이 크게 악화될 경우에는 수입량을 좀 더 늘릴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외화 부족으로 과연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네.
북중 무역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대폭적으로 식량 생산이 많아져서 식량 문제를 일거 해결하는 이런 상황은 오기 어렵지 않을까 진단이
네.
됩니다.
자, 식량 가격 상승으로 지금 아마 북한 주민들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상반기 경제 상황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북한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죠.
네, 지금 식량 사정뿐만이 예.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예측은 됐던 거죠. 오랫동안 대북 경제 제재가
네.
5년 이상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로 북중 무역 중단됐고 또 방역하느라고
예.
생산 활동, 경제 활동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웠고 장마당도 굉장히 위축돼 있는 이런 상황. 그러면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북한 경제가 지금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 28일 날
네.
평안남도 당위원회에서 최근 상반기 경제계획 수행 정형 총화 뭐 이런 걸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반기 경제를 한번 평가해본
네.
거죠. 모든 기업소를 대상으로 부문별 경제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했다는 건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계획했던 목표량의
네.
50%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특히 전력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기계, 식품 생산 모든 부분이 다 목표 생산률의 절반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보다 훨씬 조조한데
네.
원인은 뭐냐? 생산에 필요한 원료, 원자재 이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원료, 원자재가 부족하면 생산도
네.
제대로 안 되고 생산이 제대로 안 되면 뭐 당연히 경제 전반적으로
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거다 이런 건데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업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북한의 모든 경제가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은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걸 쭉 정리해보면 결국엔 또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식량 사정도 어렵다는 건데요. 일단은 북한 내부적으로 무역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 이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의 식량 가격 폭등 등 전반적인 식량 사정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는 만나기 어렵게 된 추억의 걸그룹이지요. 인기가 참 많았던 FX가 2011년에 발표한 여름 히트곡 듣고 오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이렇게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아요. Hot Summer.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우리가 흔히 쓰는 물건이나 제도의 첫 시작은 어땠을지 살펴보는 최초의 탄생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태우 기자와 이야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것의 최초의 탄생을 알아보나요?
네, 지금으로부터 약 22년 전, 네. 그러니까 1980년 8월 1일에는요, 선거로 뽑힌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선출된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남녀 사이의 평등이 점차 나아지고 네. 있고, 또 불평등을 없애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사실 인류 역사에서 여성은 아주 오래전부터 차별을 네. 받았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최초로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걸 해낸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오늘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나라의 여성 대통령인지부터 먼저 네. 짚어주세요.
우선 여성 네. 대통령의 역사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1974년에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사벨 페론이라는 사람에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다만 이사벨 페론의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이었던 남편 후안 페론의 러닝메이트로 대선에 출마해서 부통령이 됐다가
네.
남편의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경우였고요.
예.
오늘 이제 선거로 뽑힌 이 최초의 민선 여성 대통령은
네.
1980년 아이슬란드의 비그디스 핀보 가도티르라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여성 대통령이 바로 이 비그디스 핀보 가도티르 대통령입니다.
네,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는 거네요.
네.
자, 그게 또 아이슬란드였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안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그 과정이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첫 여성 대통령이 뽑혔나요?
네, 비그디스 핀보 가도티르 대통령이 네. 당선된 발판은요. 그 아이슬란드의 압도적인 여성 총 파업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파업이요?
네.
네.
이 대통령이 뽑히기 5년 전인 이 1975년에 당시 아이슬란드에서는 여성 총 파업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파업이란 힘없는 노동자들이 이 힘센 권력자
네.
아니면 부자들한테 이 뭔가를 요구하려고 일손을 놓고 집회를 열거나 아니면 시위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 아이슬란드에서 이 모든 여성이 네. 파업을 벌이게 됩니다. 뭐 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엄마들도 그렇고
네.
아니면 회사에 나가서 일하던 이모들 아니면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모두 자기 일을 놓는 이 파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왜 그랬냐면요. 이 무렵에 아이슬란드에서는 여성의 일자리를 얻고 싶어도 좀 괜찮은 일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하는 환경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네.
또 적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만 있었고 게다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똑같은 일을 해도 남성이 받는 월급의 60% 정도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마침 UN에서 네. 1975년을 국제 여성의 해로 정하게 되는데요.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국제 여성의 해가 됐으니까 여성의 권리를 얻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10월 24일을 여성이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10월 24일에 모든 여성이 다 쉰 건가요? 궁금하네요. 네,
10월 24일에 네. 아이슬란드 여성 중 90%가 쉬는 데 동참을 했고요.
그렇군요.
이날 모든 여성들이 네. 일손을 놓고 거리에 나와서요. 불평등을 해결하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나왔을까요?
네, 엄마들은 유모차를 끌고 거리로 나오고요. 또 여성 노동자가 출근하지 않은 공장에서는 일손이 모자라서 네. 기계를 멈춰야 했다고 하고요. 또 선생님이 없는 학교는 또 수업을 하지 못하잖아요. 또 그리고 물건값을 계산할 사람이 없어서 이 커다란 상점도 다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아, 파업에 참여한 여성들은 거리로 나와서 여성의 권리를 외쳤는데요. 그제야 이제 아이슬란드 남성들도 새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성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이제 이렇게 파업을 했으면 바로 뭐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 준 건가요? 뭐 어땠나요?
사실 예. 이런 한 번의 파업으로 모든 네. 게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한 번으로는 부족하죠.
네, 하지만 예. 아이슬란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여성 불평등을 해결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76년에 여성과 남성의 권리는 동등하다는 법을 통과시키게 네.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년 뒤에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네. 여성 대통령을 뽑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여성들이 총파업을 안 했다면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는 일도 없었겠죠.
네.
그럼 이 당선된 비그디스 핀보가두티르 대통령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요.
네, 비그디스 핀보가두티르는요. 예. 이 불란서 소르본느와 그레노블에서 불문학을 전공을 하고 이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연극사를 또 아이슬란드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이수해서
네.
교사 자격증을 딴 활동적이고 학구적인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네. 남녀평등주의자였습니다. 1954년 외과의사와 결혼을 했다가 이 1963년에 이혼한 뒤에
네.
독신 여성으로서는 아이슬란드 최초로 딸을 입양을 했다고 했었고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서는
네.
이 아이슬란드 평화운동에 가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실험극단인 레이캬비크 시어터 컴퍼니에서 예술감독을 맡았었는데요.
네.
당일 예정된 이 공연 드레스 리허설을 취소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파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파업 대열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아이슬란드 페미니즘 진영은 이 5년 뒤에 이 198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첫 여성 대통령 선출을 목표로 이 핀보가드오티르 대통령을 후보로 추대했는데요.
예.
남성 후보 3명과 4파전으로 치러진 그의 선거에서 이 정치 경험도 또 경력도 없던 이 핀보가드오티르가요.
네.
33.6% 득표율로 당선을 했고 세계사를 통틀어서 그렇게 선거로 선출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 8월 1일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여러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쳐서 취임을 했는데
네.
그럼 대통령으로서는 잘 활약을 했나요?
네, 의원 내각제 예. 국가의 명예직 대통령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환경운동가로서 또
네.
아이슬란드 언어 및 문화 전도사로서 이 유럽과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약을 했습니다. 또 대중적인 인기도 매우 높아서
네.
4년 뒤에 또 재선거에서도요. 경쟁자 없이 당선이 됐다고 하고요. 1988년 또 3선, 93.6% 지지율로 3선에 성공을 했고 1992년에도 단독 출마해서 무투표로 또 당선이 됐습니다.
네.
네, 이후에 만 16년간 재임을 한 뒤에 1996년에는 이 출마를 포기를 했는데요.
네.
그해 세계 여성 지도자 위원회 창립 의장을 맡았기도 했고 또 1988년부터 유네스코 친선 대사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번 당선되고 재임도 하고 국정 운영도 잘하고 국민들에게 신망을 얻은 그런 첫 여성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사랑받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네.
되기를 꿈꿔봐야겠죠. 한국이나 북한이나.
맞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최초의 민선 여성 대통령인 비그디스 핀보가두티르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태용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도움되는 과학상식 퀴즈, 그러니까 과학상식 맞춰보기 시간입니다. 제가 문제를 드리면요. 여러분도 각자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문제 나갑니다. 과학이라는 건 정확히 뭘까요? 자, 과학을 영어로 하면 사이언스죠. 라틴어로 지식을 뜻하는 스시엔티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 이런 어원처럼 과학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연구해서 지식을 쌓는 학문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과 물체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생명체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하나의 동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설명해 주죠. 과학은 크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자연과학은 살아있는 것을 연구하는 생물학, 물질과 에너지를 연구하는 물리학, 원자, 원소, 분자에 대해 연구하는 화학, 기후, 지리, 천문에 관해 연구하는 지구과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류는 편의상 나눈 것이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모든 과학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과학은 어떤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사실에 기반하는 사고를 통해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의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종교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일을 믿게 한다면 과학은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8월 3일 수요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평안도와 함남 남부, 황해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16도, 해산 21도, 청진 23도, 강계 함흥 24도, 평양 신의주 개성 사리원 해주 원산 2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7도, 청진 29도, 개성 30도, 해주 해산 31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32도, 강계 33도, 함흥 원산 34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4.8% 하락한 배럴당 93.8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은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3% 상승한 1787.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9월물 가격은 온스당 20.29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79.27원입니다. 신지은의 과학상식 퀴즈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석 달 반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1만 1,789명 늘어 누적 1,993만 2,439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 재유행 이후 처음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중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6위 뉴스입니다. 통일부가 북한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사흘째 0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의 향후 방역정책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남북 간 방역보건협력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중은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 요약 보고에서 북한의 방역정책이 성공했다는 걸 과시할 가능성과 변이 바이러스의 재유행을 막고 북한 주민의 경각심과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하거나 유지 가능성 모두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코로나19로 한층 악화됐다며 대북지원 방안과 협력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임기 첫날인 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 물자를 반입하고 대화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4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첫 곡물 수출선이 무사히 중동 지역으로 출항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AP통신 등 외신은 튀르키예 국방부가 옥수수를 실은 시에라리온 국적의 화물선 라조니호가 오전 8시 30분 오데사항에서 베이루트 트리폴리를 향해 출항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선 곡물 수출 재개 합의의 첫 성과로 이뤄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선 출항은 지난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겁니다. 3위 뉴스입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일 대만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이 2일 밤을 대만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1997년 뉴트 깅게리치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순방을 앞두고 외신에서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 가능성 보도가 나오자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군사적 조처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 연설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내에서 지속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현지 시간 1일 제10차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오늘 모인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뉴스입니다. 미국, 영국, 불란서, 북아일랜드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영국, 불란서, 북아일랜드는 현지 시간 1일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에 앞서 공동장관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계속된 진전이 우리 공동의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인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최근 복날이었습니다. 삼계탕 정말 맛있게 먹기도 했죠. 이 푹푹 찌는 여름철에 나라마다 더위 이기려고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런 여름철 보양식들에는 비슷한 점도 많다고 합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숭어국도 여름 보양식으로 유명하다면서요. 또 단고기국이라고 해서 보신탕도 많이들 드신다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뭐 예전에는 보신탕을 좀 먹긴 했는데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요즘에는 잘 먹지 않습니다. 북한의 여름철 보양식으로는 또 자라탕도 유명했다고 하고요. 1980년대는 계곡 유원지 등에서 자라를 먹었다네요. 한국의 삼계탕과 비슷한 보양식도 먹는데 한국에서는 국물이랑 같이 푹 끓여서 이 국물에 잠긴 채로 삼계탕을 먹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먹는 닭곰 같은 경우에는 닭을 거의 쪄서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네요. 국물도 없고 한국의 닭백숙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 이 밤에 보양식 이야기하니까 배고프다 그런 분들 계실 텐데요. 식량 가격이 북한이나 한국이나 많이 올라서 서민들은 참 힘듭니다. 그래도 한국에선 물가가 좀 올라서 힘들다 이 정도인데 북한 주민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니 참 안타까운데요. 8월 이 더위에 보양식 한 번이라도 다들 챙겨 드실 수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양정아, 이정철,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자, 오늘 노래 선물은요. 한국의 인기 1세대 보이그룹 GOD의 메인 보컬 김태호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2009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내가 야 하면 넌 예. 노래 제목 재밌죠?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칠게요. 린 씨가 듀엣으로 함께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내가 야 하면 예 하는 여자 없나?
내가 예 하면 야 하는 남자 어디 없나? 야한 남자 말고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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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오빠 지금 무슨 말이야?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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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